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 특사단이 오늘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과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 프젠팅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 소통하는 건 중한관계의 중시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의 일관적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미북 대화 역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일본 도쿄에 도착해 일본 정부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서훈 원장은 내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역시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일본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방북 결과를 설명했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등 현안을 이유로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하루 앞당겨 끝내고 귀국합니다. 스티브 골드스타인 국무부 차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틸러슨 장관이 차드와 나이지리아 공식 일정을 끝내고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의 아프리카 순방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수락하며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를 방문해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을 만난 뒤 나이지리아로 이동해 무함마드 부하리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쿠바가 국가 수반인 국가평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비준투표 절차를 어제 개시했습니다. 차기 국가평의회 의장엔 미겔 다이스 카넬 국가평의회 수석 부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쿠바 혁명을 이끈 1세대가 물러나고 차세대가 전면에 나선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쿠바는 이날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예비후보 605명을 먼저 뽑기 위한 전국인민권력회의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다음 달 19일 국가평의회 의원 31명과 의장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차기 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미겔 다이스카넬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투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이 냉전시대의 논리로 쿠바 혁명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디아스카넬 수석부의장은 실용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쿠바의 정치, 경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 카투만두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오늘 추락해 적어도 1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규모가 워낙 커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팔 당국자는 방글라데시를 떠난 여객기가 카투만두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해 불길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프렘 나스타쿠르 공항 대변인은 경찰과 군 요원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승객 구조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방글라데시 민영 항공사인 US 방글라 에어라인 소속의 봄바디어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당국은 사고 뒤 공항을 폐쇄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홍콩에서 오늘 실시된 4개 지역 보궐선거에서 범민주파와 친중국파 후보들이 각각 2석씩 차지했습니다. 4개 지역은 모두 이전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승리했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홍콩 입법편에 범민주파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 홍콩 전체 입법회 의석 70석 가운데 범민주파 의석 수는 26석으로 줄었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학교에서의 안전을 위한 총기 규제 추가 대책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날 전화회견에서 일부 교직원들에게 엄격한 총기 안전 훈련을 제공하고 총기 구입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을 기존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에 임시로 총기를 압류하거나 구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해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에서는 세계를 위한 위대한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sending missiles up. And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I really do. I think they want to.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 두 달 남짓 남긴 미북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대화 진행 기간에는 물론이고 미한 정상회담 준비 기간에도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구름 많고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화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에서는 세계를 위한 위대한 합의가 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해를 위한 준비가 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sending missiles up, and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I really do. I think they want to do something.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밤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화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제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다가와 우리가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누가 알 수 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I may leave fast or we may sit down and make the greatest deal for the world and for all of these countries.
비핵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빠르게 자리를 뜰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등 모든 나라들과 전 세계를 위해 가장 위대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며 이것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고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비핵화에 대해 들은 적이 없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수용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으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한국에서 최근 열렸던 동계올림픽의 성공에도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평창올림픽은 완전한 실패였을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로 가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대화가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본다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이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북 정상회담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같은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두 달 남짓 앞두고 백악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결정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상회담 발표 이후 주말 내내 공개 연설과 트위터 등을 통해 회담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북한이 평화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화해를 위한 준비가 된 것으로 믿는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이전의 부정적 언급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발언이 조금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의 그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 의회와 언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정상회담을 결정했다며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의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는 한편 지지자들에게는 회담 결과를 비난해도 좋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회담 성과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사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 이건 좀 눈여겨봐야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엄청난 성공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주장이 정확한 것임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때와는 그야말로 180도 달라진 입장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정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흥적이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많은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한국 정부 특사단 면담에 앞서 당일 오전에 이미 정보기관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네.
정 실장이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6일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전달받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수락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주장을 펴고 있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5월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리게 됩니다.
네. 자,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이 없으면 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다. 이래서 그 미국이 정상회담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런데 백악관이 즉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네.
라즈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은 이미 합의됐고 다른 추가 조건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행정부 내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네. 자, 미북 정상회담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발표한 내용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의사,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이해가 그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두 달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와 대표단 구성 등을 협의하려면 적어도 몇 차례 예비회담이 필요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미북 양측이 이미 물밑 접촉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라즈샤 백악관 부대변인의 발언은 정상회담 준비가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준비 기간에도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밀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11일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수를 쓰고 있다며 대북 압박 캠페인은 북한 정권과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미국이 달성해본 적 없는 조건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래 매우 명확히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국은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그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5월까지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 김정은과 초기 논의를 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어떤 전임 행정부보다도 많은 것을 지난 한 주 동안 성취했다며 북한을 한계점 너머의 역량을 갖도록 만드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지 않게 합의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수십 년 동안 반대해온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실시에 동의했고 동시에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데도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래 일관적으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안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미국의 노력이 맞춰져 있다며 이 같은 압박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점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미한 정상 간의 대화를 미국이 준비하는 동안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 측 대화 상대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로와 어조를 정할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과거 협상에 관여했다 실패한 잘못을 CIA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된다며 CIA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대통령의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당초 이런 과정이 틸러슨 장관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왔다는 지적에 관련 노력과 협상은 대통령 선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을 가장 좋은 위치에 서게 해 성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선 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과정을 이끌고 주도할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 문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20년간 미국 정부의 방치로 인해 강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수개월 안에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출 것으로 여전히 말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그 밖의 조건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이 미북 정상회담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11일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이며 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점들이 조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 없이는 회담이 없을 것이라는 세라 샌더스 대변인의 지난 9일 정례 브리핑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가 아직도 미국 정부의 정책이냐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이며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려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한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런 제재들이 작동했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라지샤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전제 조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샤 부대변인은 11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은 이미 합의됐고 다른 추가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실제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을 통해 전달한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에 관여할 수 없고 핵실험에 관여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샤 부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은 압박이라면서 전 세계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 유엔, 중국을 통한 압력들이 김 위원장의 행위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한 이유가 그의 비핵화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캐티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BOA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빨리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표명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례적인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직접 만나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말이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 파트너들과 단합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이번 초청이 선택 가능한 다른 길이 있음을 북한이 이해한다는 것을 시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요구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에 새로운 조건이 포함된든지 묻는 BOA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논의에 실패한다면 대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제임스 리 씨 상원 의원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대가로 줄 수 있는 것은 평화와 평원 외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리 씨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First of all, we think this i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Now, before anybody starts,
아주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기에 앞서 미국이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매우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북한 정권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기다려볼 겁니다. 이번엔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관리들이 아닌 두 정상이 직접 만나니까요. 또 대화를 대가로 북한에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북한 정권은 식량과 연료, 돈,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북한에 제공했었습니다. 이후 대화가 얼마나 형편없이 끝났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다신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할까요? 정말 이 문제를 풀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이 평화적 해법을 찾고 있다면 미국이야말로 기꺼이 그렇게 할 동반자입니다.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 약속 등에 진지할까요?
Well, we don't know what the sincerity is.
김정은의 진정성은 모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죠.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정말 힘이 있다면 이 일을 이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린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정상회담은 보통 실무선을 먼저 거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With these developments, it's pretty hard to criticize. But there are people who will criticize.
뭐든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려는 사람들이죠. 관리들 대신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을 시도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다른 방식으로는 실패해봤습니다. 70년 넘게 실패하고도 똑같은 방식을 계속 고집해 다시 실패한 상황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평범한 상황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과거의 형편없는 결과를 봤습니다.
두 정상 간 만남이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I don't know that. It will, of course, depend upon how the talks or negotiations go.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진 뒤에야 어떻게 흘러갈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하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합의하려면 먼저 논의가 필요하겠죠.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Each of them, I'm sure, will bring with them a paper with.
두 정상도 뭘 들고 나가야 할지 확신이 없을 겁니다. 이 회담은 두 정상의 만남이고 양측 모두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뤄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의제는 상식적인 겁니다. 김정은이 결론을 내고 싶다고 말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전 세계가 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겠죠. 문제는 어떻게 그 결과에 도달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진다면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는 북한에 뭘 제공해야 할까요?
I'm not sure that there are any concessions that can.
북한에 줄 수 있거나 줘야 하는 대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은 체제 안전이 보장됐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게 정책이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거죠. 비핵화는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 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김정은이 대화를 하려는 목적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대가죠.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I'm not convinced that there is any.
평화와 평온 말고 다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평온 자체가 엄청난 대가죠. 재정적인 대가에 관한 것과 관련해 얘기할 준비는 안 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선 안 됩니다.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없도록 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게 가장 현실적 방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Certainly, their program has been worked on for a long time.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북한 정권은 핵 프로그램 일부를 해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도 핵 합의에 따라 그런 적이 있고요. 따라서 해결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있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핵화 첫 단계가 동결이라면 완전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알려진 것 외에도 비밀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You know, this isn't the 1990s anymore.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1990년대가 아닙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재원이 있습니다. 검증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미국은 이를 적절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는 여러 문제 가운데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검증을 위한 조건들을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논의가 실패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That's a question that I don't want to think about at this point because we know where.
현재로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린 과거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다시 그 방향으로 향할 겁니다. 결과는 대재앙적일 것이고 생각하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실패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네, 지금까지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으로부터 미국 정상대화 전망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시간입니다. 2018년 3월 8일은 한반도 정세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결심했고 미북 정상회담이 과연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정세의 커다란 전환점은 8일 오후 4시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해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 20여 명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일정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잠깐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도중 갑자기 빨리 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갈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브리핑을 마친 정 실장과 서 원장은 4시 15분께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 두 사람을 가운데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 20여 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배석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지나 하스펠 CIA 부국장 등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즉각 만나자며 수락 의사를 밝히고 정 실장에게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 실장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0년 빌 클링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조명록 인민군 차수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데 이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 정상회담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클링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데다 여러 국내외 정치적 요인으로 결국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결정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단성 있는 성격입니다. 1990년대 클링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도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즉석에서 정상회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He made it all by himself. And a very impulsive decision.
문제의 핵심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공격할 핵단추를 쥐고 있다던 김정은 위원장이 왜 정상회담을 제의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몰린 김정은 위원장이 출로를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 정창현 현대사 연구소장은 제재는 한 요인이고 북한은 나름대로 새로운 전략적 결정에 따라 미국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김정은 연설에서 자신들을 전략국가라고 얘기했고 올해 1월 달 신년사에서도 전략국가라고 하는 말을 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의 행보는 외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고 내부적인 협의 과정을 다 마친 상황에서 북한 차원에서는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창현 소장은 북한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상호 연계시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기술과 핵무기를 기초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단계별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서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를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하지만 그 진위를 선뜻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가 선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그 유훈을 어기고 여섯 번이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조건부 비핵화라는 겁니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 해소와 안전보장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상호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치 않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비핵화 용인은 표명했지만 아직 모호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특사 교환 등을 통해 회담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준비에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어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판 나라는 미국이고요. 같은 기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인도로 나타났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백악관이 어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총기 구매 허용 연령 상향 조정은 빠졌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개헌안이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14년 만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전인대에서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표대회 국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개헌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 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헌안에는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해서 시 주석이 임기 후에 다시 주석직을 도전해도 위헌의 여지는 없게 됐습니다.
네. 개헌안 통과 소식을 바라보는 시 주석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시진핑 주석이 평소 무표정을 유지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주석단에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표결을 지켜보던 시 주석이 압도적인 표차로 개헌안이 통과됐다는 선언이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자, 중국의 개정헌법 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시 주석이 그간 주창해왔던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도 명시됐습니다.
네.
현재 중국의 헌법 서문에는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지켜나간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문구도 삽입된 겁니다.
네.
현재 국가주석의 이름이 헌법에 기재된 건 중국 공산당 창건자인 마오쩌둥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사실 이번 개헌안이 그 전인대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서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요.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전인대 전체 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이 전인대가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는 이번 개헌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인터넷을 중심으로요, 시민사회에서 개헌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의 검열로 검색이나 접근이 차단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시민운동가들은 이번 개헌은 문화대혁명 이후 장기집권 1인 지도체제를 견제했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전인대에서 결정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제가 있다고 하죠?
네. 요직 인선과 기구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인대는 다른 때보다 5일 정도 더 일정이 길게 잡혔는데요.
네.
자, 인선과 관련해서 시 주석이 경제 자문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부총리로 내정한 걸로 알려졌고요. 왕치산 전 중앙기울위원회 서기를 국가부주석으로 중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시 주석의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왕치산 전 기울위 서기의 경우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 불문율까지 깨고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 불문율 이게 뭡니까?
예, 중국 공산당 집단 지도체제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칠상팔하라는 게 있습니다.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라는 뭐 일종의 불문율인데요.
네.
왕치산 전석의 경우 올해 70살이지만 올해 초 전인대 대표로 선출돼서 중앙정치의 핵심으로 다시 복귀할 거라는 관측이 줄곧 제기됐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소가 전 세계 무기 수출입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이 직전 조사 때인 2008년부터 12년 때보다 10%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스웨덴의 외교정책 전문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요,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기간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량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인도입니다. 인도는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2%를 차지해서 단일 국가로는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특히 지난 때 조사보다 24%나 늘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요, 이에 대해서 중국의 세력 확장과 이후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가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가 무기 수입을 많이 했을까요?
네. 현재 예멘 등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전체 무기 수입량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직전 조사 때보다는 225%나 증가했습니다. 또 이전 전 세계 무기 수입국 21위였던 이집트가 이번에는 3위로 또 10위였던 아랍에미리트가 4위로 올라서는 이렇게 다른 중동 국가들도 무기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네. 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요, 이에 대해서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이 기간에 직접 무력 충돌을 휘말린 게 무기 수입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아프리카와 유럽의 무기 수입은 각각 22% 줄었습니다. 네.
무기를 사는 곳이 있고 반면에 무기를 파는 곳도 있겠죠. 무기 네. 수출국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전 세계 무기 판매의 34%를 차지하면서 견고한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조사 때보다 25% 증가했고요. 네.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네.
미국은 98개 나라로 무기를 수출했는데요. 수출 대상 지역 중에 중동이 절반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가 전 세계 무기 판매의 20%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와 터키, 중국 순으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17명이 목숨을 잃은 플로리다주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어제 백악관이 관련 방안을 공개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감론 을박을 벌였던 백악관의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힌 구상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학교 안전을 위한 연방위원회 설립이 먼저 눈에 띕니다. 베시 드보스 연방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이 학교 안전위원회는요, 총기 구매 허용 연령 문제 등 학교 안전과 관련된 실천 방안 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무장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방안을 두고 그러니까 교직원이 무장하는 이 방안을 두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교직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가 심한데요. 하지만 이 전미 총기협회 NRA가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이나 사법당국에서 일하면서 총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교직원만 무장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이 발표한 공개한 이 관련 방안에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을 이 압수하는 방안을 쉽게 하는 방안을 주 정부에 촉구했고요.
네.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조했습니다. 또 정신질환 치료 체계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네. 총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조정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는데 이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글라스 고등학교 사건 이후에 총기 구매 허용 연령을 현재의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네네. 바 있는데요. 이 항목은 백악관 발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목은 NRI가 강하게 반대하는 방안입니다.
네. 이제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쪽, 이쪽에서는 백악관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요, 백악관이 NRA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대책을 내놨다면서 민주당은 신원조회 강화와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방안을 계속 밀고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브레이디 캠페인 측도 백악관 발표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 총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 쪽에서도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른바 범프스탁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예산관리국에 넘겼다는 내용인데요. 예산관리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확정됩니다. 행정부 규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부여하는 부품입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전미 총기 협회가 플로리다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주가 지난 9일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NRA가 이 가운데 한 항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로 총기 구매 허용 연령인데요. 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기존 18살에서 21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NRA는 이 항목이 미국 수정 헌법 2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정 헌법 2조는 미국 시민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항목입니다.
네. 자, 플로리다 주가 통과시킨 법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살펴볼까요?
네, 백악관이 어제 공개한 방안과 비슷한 항목이 많은데요. 조건이 되는 교직원들을 무장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고요. 정신질환 치료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원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범프스탄 판매를 금지하는 항목도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총을 사고 팔 때 신원 조회 기관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3일 대기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 주가 해당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그 공격형 소총, 이 소총 판매 금지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이 항목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항목은 특히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플로리다 주 의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참고로 플로리다 주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요, 용의자가 이 AR-15라는 공격형 소총을 썼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은 영상 3도, 낮에는 16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상 3도, 낮 기온은 10도로 올라갑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영상 16도. 강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영상 15도입니다. 황해도 오후에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상 3도, 낮 기온은 10도. 개성 아침에는 영상 3도, 낮에는 13도. 사리원 아침에 영하 3도, 낮 기온은 1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영상 16도입니다. 원산 아침 기온 영상 2도, 낮 기온은 10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7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기온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 역시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관해 유럽 관리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사회 관계망인 트위터에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유럽연합 관리들과 그들이 미국에 대해 사용한 대규모 관세와 장벽에 관해 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세는 미국의 농부들과 제조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입산 금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특사단이 오늘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과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 프젠팅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 소통하는 건 중한관계 중시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의 일관적인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미북 대화 역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앞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최근의 한반도 사안 관련 진전은 중국의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에 힘입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편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일본 도쿄에 도착해 일본 정부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서훈 원장은 내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역시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일본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수락하며 5월까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등 현안을 이유로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하루 앞당겨 끝내고 귀국합니다. 스티브 골드스타인 국무부 차관은 오늘 틸러슨 장관이 차두와 나이지리아 공식 일정을 마치고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차두의 수도 은자메나를 방문해 이드리스 데비 차두 대통령을 만난 뒤 나이지리아로 현재 이동해서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가 국가 수반인 국가 평의 의장을 선출하는 비준 투표 절차를 어제 개시했습니다. 차기 국가 평의 의장인 미겔 다이스 카넬 국가 평의 수석 부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쿠바 혁명을 이끈 1세대가 물러나고 차세대가 전면에 나선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쿠바는 이날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예비후보 605명을 먼저 뽑기 위한 전국인민권력회의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다음 달 19일 국가평의회 의원 31명과 의장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차기 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미겔 다이스 카넬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투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이 냉전시대의 논리로 쿠바의 혁명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디아스카넬 수석부의장은 실용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쿠바의 정치와 경제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팔 카투만두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오늘 추락해 적어도 1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규모가 커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팔 당국자는 방글라데시를 떠난 여객기가 카투만두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해 불길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프렘 나스타쿠르 공항 대변인은 경찰과 군 요원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승객 구조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방글라데시 민영 항공사인 US 방글라 에어라인 소속의 봄바디어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당국은 사고 뒤 공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 세력이 지방정부 청사를 습격해 적어도 15명의 치안 요원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